로마서 8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읽어놓고도 정작 우리가 그런 상태에 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황폐한 땅을 개간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허브나무를 심고 가꾸면 그 정원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허브나무를 감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애써 가꾼 정원은 온갖 잡초들로 가득한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뿌리째 남아있는 이 정욕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죄 정욕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평강과 안식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정욕의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정욕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땅에서 자라나오는 잡초는 뽑거나 낫으로 제거하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잡초는 제초제로나 혹은 낫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자 안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몸의 행실의 원인인 죄의 뿌리와 악한 습관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화시키시고 결국 멸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4장 4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죄를 소멸하는 일을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 중생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이 일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과 동시에 신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 없이 일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잠자는 중에 우리가 넋놓고 있는데 성령께서 잠자는 중에 일을 해놓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죄를 죽이는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곧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는 즉 12절과 13절에서는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는 분으로 소개한 다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신자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을 죽여야 되지만 당연히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가면 가이드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처럼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빛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자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죽이는 일도 행하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친히 가리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내 얼굴이 가리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 즉 성부와 같은 어떤 존재가 간다는 그런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줬죠. 그 등을 봤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얼굴도 있고 등짝도 있어서 등만 보여주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얼굴이 있거나 우리처럼 등짝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등을 봤다는 말은 본질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얼굴이 친히 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께서 또 다른 위격을 보내시는데 그 위격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과 주의 백성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노정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노정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38년 동안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모세가 사용했던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도가 바로 밟고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 길은 잘 닦여진 길, 여정을, 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Way or Path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노새나 혹은 말처럼 왕과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이런 하나님의 노정을 보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둔감하고 매우 속기 쉬운 처지에 있는 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칼뱅도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지배하시지 않는 때는 올바른 생활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받으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영이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실을 전제로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이 단어 아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아고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한 건데 아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라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다 또는 영적 의미로 도덕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끈다 인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곤타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지될 상황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NASB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도덕적 확신이나 갈망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드라이브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운전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때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가도록 하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 40, 50년 전에 복음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아마 적어도 한 1000년 혹은 1500년 전에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참고할 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영의 통제를 받는 것,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 아곤타이라는 이 단어가 또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함을 받는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모름지기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에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을 향한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앞두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할 때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 무슨 뜻이죠? 헬퍼, 곁에 서서 돕는다, 지지한다, 위로한다, 상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지자, 위로자, 안내자, 상담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냥이 있죠? 성냥과에 성냥이 몇 개 있죠? 그죠? 같은 종류의 다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 얼굴이 친히 가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는 존재는 구별되는 위격이지만 그러나 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즉 성자와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구분되는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한 성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를 그냥 옥죄고 금욕, 금식, 참선의 방식으로 우리의 유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생활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세요. 쉽게 말해서 나는 놓고 기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정말 못난 부모들은 낳기만 하고 아예 그냥 자녀를 내어버리는 이런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는 부모도 없지 않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어느 부모가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거듭난 신자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면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그냥 성령의 인도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자각하십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입니까? 어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이나 확신이 들어올 때입니까? 어느 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마음도 있고 양심의 작용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영혼도 있어요. 이 중에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무엇이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분명한 척도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과 관련해서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성경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성경을 제쳐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합니까?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올바른 해석학적 전제와 틀을 평소에 갖추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상당히 미신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 하속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잘라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망하는 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랬죠.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한 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자신조차 성경의 자신을 잡아매셨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한 인도는 성령의 인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죠.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인데 성령이 정작 성경을 제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친히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증언하시되 성경에 새겨진 신적 권위와 진실성을 특성으로 이 신적 권위와 진실성이 성경의 능력과 효력을 통해 저절로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되는가라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갈등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외웠던 말씀도 아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퍼뜩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갈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가량 한 달을 작정한 것은 아니고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시만 되면 훈련받고 있었던 그곳에 작은 농구장이 있었는데 거기 혼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라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마치 내 귀에다가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제가 곧바로 내려와서 성경구절을 펼쳤는데 그 말씀은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경구절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도로 확신하시면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신앙 감정이 전적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다섯 번째 항목에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다루면서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그 말씀이 적실한 때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사탄에게 세 번 시험을 받으셨죠.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 자체는 객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오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이때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섭리적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인도라면 두 번째는 섭리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의 인도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이 일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든 문은 다 닫혀버리고 단 하나의 문만 열려있다는 것을 근거로 옳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갑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막으셨기 때문에 갈 때는 신학교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신학교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저희가 들어갈 때는 뭐 꼭 뭐 스카이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수두룩했어요. 서울대 6명 뭐 이 정도 됐어요. 상당한 학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에이 할 수 없다. 그런데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충실한 장군들이 저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한 칼에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조로의 찬수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이거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절묘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섭리적 인도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은 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간증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우, 모 형제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서 주더라고요. 신령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급하게 어디를 딱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잘 오지 않는 버스가 딱 도착해 있더라고요. 세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기후 예보에도 나오지 않은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차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유치한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된 말씀보다 우연의 일치에 깊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라는 분들도 없지 않죠. 소위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삶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는 것이고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친 존 모레이는 성령의 인도를 위하여 성령의 암시라고 간주할 만한 직접적인 느낌, 연상, 확신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성령이 특별한 계시를 준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확신, 느낌, 이걸 추구하는 것은 성령이 또 다른 계시를 준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렬한 인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감정과 인상, 격려와 충동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잦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참고서일 뿐이에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뭡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담요 싸들머지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활 용어도 안 되는 사람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일반인의 삶의 과정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일상화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어렵고 힘든, 분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방식의 직접적인 작용과 혹은 암시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죠. 보통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남들은 잘 간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관적 방식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관적으로만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관적인 인도하심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인도하심, 신앙의 어떤 정서나 확신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다 감정에 불과하니까 그거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은 때로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누구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자신을 압도하는 어떤 느낌이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 자체를 다 신비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객관적인 요소들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기식대로 해석함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잘했는데 설교를 잘못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옆을 봐요. 배우자를 봐요. 왜 자꾸 보지요? 보면서 웃습니다. 왜 보지요? 지금 목사님이 당신들하고 하는 말 아니냐. 그거죠, 그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책과 글이나 다른 사람의 권면도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객관적이지만 그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의 상권에 적용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말씀을 따라 살면 오류가 없고 주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오류가 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면 마음과 양심, 영혼을 포함한 전인으로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령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시고 그 뜻이 드러나면 그 뜻을 행할 의지와 의욕과 능력도 주시기도 합니다. 부담감도 주시고요. 결단한 마음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표준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적인 인도하심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박재현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죠. 신학은 신학생이라 공부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단들의 주장, 잘못된 오류들의 주장들을 왜 공부해야 되죠?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같은 오류를 우리가 또 범할 수 있어요. 신령주의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스콜라스틱한, 매우 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전에도 있었어요. 따라서 표준이 중요합니다. 표준이 잘못되면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아무리 사용해도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가 비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금을 곱게 걸려고 해도 곱게 금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바른 법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 미달하는 것과 틀린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쫄뚝거리는 것과 틀린 길에서 달려가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왜 개혁신앙을 공부합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만 읽고 달달 외우고 암송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우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성경 100도 가면요, 성경의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갖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그 타락한 정서를 자극하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주여 삼창하고 뭐 그래가지고 자신의 식어있는 이 신앙의 열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길에서 달려가는 것은 약간의 진보를 보인 게 아니고요. 아예 전진하기를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신학적 관점이 필요하고 건전한 이성적 판단과 영적 식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합니까? 성경은 표준 중에 표준이죠. 그죠?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에요. 성경을 유일한 표준이라고 이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성경은 모든 말씀의 유일한 잣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것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인용하고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매우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틀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됩니까?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교리적 표준을 성경을 통해서 만든 그 올바른 교리적 표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 이 말씀은 어떤 교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어떤 교회는 아,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잠언 말씀은 이건 비유다. 그러니까 잠언은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있다. 아, 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된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어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어떤 일에 본인이 강조점을 두고 얼마든지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자아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아를 앞세우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배를 보내셨구나. 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아에 충실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욕심이 강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여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주의 뜻이 드러나면 물러서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유보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이 허락지 아니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단순한 느낌에 따르는 위험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칫 잘못하면 내적 음성이나 느낌을 우선시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이, 이 확신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항상 따져야 돼요.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과 생각하면 분명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분은 안 해야 될 일을 여러 조건들을 마치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구비시켜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유의해야 될 것은 성령 인도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 마음의 강한 확신, 또 절묘한 우연의 일치, 혹은 이상한 표적,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깊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무릇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 아담의 자손이죠. 성령에 거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권을 갖고 있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령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왜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들 오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기보다 많은 오류와 잘못을 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류와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다양한 예를 제시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놓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문맥으로 이해하라는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바울은 앞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제가 어디로 이사가야 됩니까?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야 됩니까? 하는 여러분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코치와 인도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삶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뚜렷한 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누구 만나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심지어 오늘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죠 주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율법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게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성품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율 배반적이어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했죠? 아침에 세차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비를 내려주셔서 세차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향유하는 복을 누리도록 계획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라고 간증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새 속에 물결을 거슬러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런 면에서 힘겨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 영적으로 매우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쉽고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준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나요?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성숙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아들 되심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상권대에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나는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되고, 앞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난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시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니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거룩함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때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로 성령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부로 제3위격인 성령님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위격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분이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의 내적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객관적 말씀과 중간적 경험을 잘 저희가 조화롭게 이해하여서 어느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하여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뚜렷한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천국을 유월로 상속받을 자임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육신과 사탄과 재화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